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크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은사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또 병을 고친다든지 또 귀신을 추방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무절제한 어떤 은사운동들로 인해서 이 시대는 너무 그런 하나님의 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 말씀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났고 복음서회를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같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많은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건강하게 세워졌고 튼튼하게 세워졌고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는 참으로 의연한 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복음이 없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체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즐겁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 마음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희열들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힘들고 곤고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죠. 그런 체험들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입니다. 예전에 갖지 못했던 체험들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고 있음이 참으로 내 안에 큰 축복이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만한 일이 없는데 저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 헌신되게 살아갈 만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가 좋을까?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부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무도 중요하고 성도의 도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드려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감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드는 인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모습도 있고 어떨 땐 악한 모습도 있고 어떨 땐 좀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가 가만히 또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악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늘 공존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또 그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법이 싸워서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래요?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래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은데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싸워서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는 어떤 소유나 배움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답을 창세기 3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줘요. 창세기 3장 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였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심과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들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꽃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꺾어놨어요. 물을 줘도 이거 조금 있으면 시듭니다. 왜요? 생명이 이제 곧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있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뿌리가 영원한 생수에 있다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범죄한 이후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인간성이 파괴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곤고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었었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상실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없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도 어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형제들끼리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랑이 메마른 땅의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후에 이 인간 세상들에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면 거룩함보다는 악함이 득세를 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의 증거들입니다. 거룩을 포기하고 영원보다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의 아주 단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일깨워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겼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일깨워주시죠. 그래서 전에는 자연스럽게 욕심부리고 살고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당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들이 생깁니다. 범죄하고 나서도 죄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과 자각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고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영적인 고통을 수반해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증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죄인 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살다가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다가 불편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절망감을 맛보는 거예요.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를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큰 절망감을 갖게 되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모습이죠.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곤고한 모습이에요. 정말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일깨워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순간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늘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죄함을 얻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열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죄 앞에서 자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된 삶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가 가까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멀리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로마서 5장 1절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누려지는 그 행복,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화평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어떤 단어예요? 즐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겁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환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도 없는데 즐거워하지 못해요. 참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구주를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을 받나, 왜 어려움을 당하나, 왜 건강이 좋지 않나, 왜 경제적으로 어렵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생애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이 상실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부음받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섯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어서 그 사랑이 실감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그럴 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될 때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온 이후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옹졸하고 또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늘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대상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내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했던 것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았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는 늘 우리의 악한 본성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우리의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지는 거고, 이전에 싫었던 것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발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놔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쉽지 않고 그냥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게 귀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 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아직도 못난 우리의 자아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고, 참으로 선교지의 마음을 갖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설교의 서론이고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본문을 제가 다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크게 크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을 다루세요. 질서가 없었어요. 무질서였어요. 근데 12장도 은사를 얘기하고 14장도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운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세세하게 다뤄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나왔을까? 고린도 교회 쭉 역사적인 배경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13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12장과 14장 사이에 정말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걸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강해서 싸웠던 교회예요. 은사가 너무 많아.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인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을 했어요. 자랑을 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탁월하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키재기를 한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좋냐, 누구 은사가 더 세냐. 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났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12장을 보면 쭉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교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은사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애쓰고 수고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내 선물이 더 좋다. 이렇게 포장 끊으면서 내게 더 좋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랑했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갈등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초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은사도 많고 교회 오래됐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좀 잡아보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기쁨도 있지 않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갈등만 있었던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1절을 보면 방언도 나오고요. 천사의 말도 나와요. 영적으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3절을 보면요,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아주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봉사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있고요, 똑똑한 모습도 있고요, 헌신된 모습도 있었어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그냥 꽝이다. 이 얘기예요. 꽝. 다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 2, 3절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1, 2, 3절이 있으면 교회가 너무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탁월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도 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다양한 열매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어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 제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 은사를 가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기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은사들 중에 정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늘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한 가지가 올 한 주,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